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어느 시대이든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IT니 뭐 네티즌이니 웹사이트 이런 이야기 우리 아주 지금 보편적으로 씁니다만은 30년 전에는 이런 말과 우리는 전혀 거리가 멀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새로운 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그야말로 정보통신사회인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짝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안 쓰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70년대를 지나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명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을 떴죠. 그래서 그 명품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만큼 가짜 명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로 명품에 한해서 가짜를 가리켜서 짝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전을 뒤져봐도 짝퉁은 어원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누가 만들었는지 왜 짝퉁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딱 짝퉁이라는 말이 명품과 상관없이 가짜를 다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없던 짝퉁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말입니다. 진짜가 오히려 가짜보다 적은 시대가 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가짜를 가짜인 줄 알고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 사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가짜만 두는 특구가 있잖아요. 그게 관광 명소거든요. 외국에서까지 그 가짜를 사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그저 가짜 천국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가 됐죠. 요즘은 이 가짜 천국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으로 이전해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면이 있죠. 가짜 아닌 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정교한지요. 어느 정도로 가짜를 많이 만드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달걀까지 가짜를 만든단 말이죠. 그 사진을 보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탄소 칼륨으로 달걀 껍데기를 만들고 그 속에 주사기로 화공약품하고 석고를 집어넣어서 가짜 달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가짜 달걀 만들어서 얼마나 번다고 그 고생을 하냐. 근데 중국에서 가짜 달걀 하나 만드는 원가가 우리 돈으로 10원이래요. 그 가짜를 만들어서 도매상에 납품하는 가격이 18원입니다. 곱절 장사죠. 소매 가격이 30원이에요. 세곱이죠. 길가 포장마차에서 쪄서 주면 80원이 돼요. 8배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길가 포장마차에서는 달걀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흔히 가짜 가짜 하면 그저 못 사는 나라, 후진국, 뭐 한국, 중국 이런 데서나 가짜가 있다, 선진국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제네바에서 있었는데 그 3년 동안에 유럽을 가장 크게 강타했던 사건이 그 유명한 광우병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소 가운데에서 광우병 소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일 피해가 컸죠.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때보다도 쇠고기 소비가 줄었어요. 전쟁 중보다도 사람들이 쇠고기 안 먹는 거예요. 쇠고기 안 사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 육류성 사료를 먹이지 않는 소인 남미산 소를 프랑스에서 대거 수입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었던 큰 유통업체가 프랑스산 소고기에다가 남미산 라벨을 붙여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급선에서 실수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온 유럽이 떠들썩했죠. 미국이라면 가짜가 없겠습니까? 가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인간이 그런데. 인간 가운데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박사학위, 가짜 의사 면허 뭐 이렇게 드러내어 놓고 사는 사람들은 제쳐 놓고서라도 남편 역할 제대로 못하면 짝퉁 남편이죠. 아내의 역할 제대로 못하면 짝퉁 아내고요. 부모로서의 자리를 못 지키고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못 지키면 짝퉁 부모, 짝퉁 자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세상에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짝퉁이 많은가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배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에 이 말씀의 주석을 가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온통 짝퉁 믿음밖에 더 있겠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짝퉁 믿음과 참된 믿음의 분기점을 뭐로 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냐 안 쫓냐? 그게 분기점이에요. 내가 상대의 말을 안 믿는데 어떻게 상대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남편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은 참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죠. 그래서 20세기에 선지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짝퉁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행복은 추구하는데 성화를 행하려 하지 않는 자 짝퉁이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명예는 더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 가짜라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최면까지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알려고 안 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짝퉁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글을 써줬어요.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이신 정민 교수가 연암 박지연 선생의 산문집에 대한 평론집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비슷한 것은 가짜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지요. 비슷한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8장의 소제목이 심사와 형사의 마음 심자, 사자는 사람 인변에 뭐뭐 함으로 써 하는 조사 써이지요. 이. 그리고 사람 인변에 한자로 이를 쓰면 사자가 되잖아요. 같을 사자. 또 형사는 형상형, 겉으로 드러난 형상, 같을 사자. 그래서 속이 같으냐, 겉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원고를 누가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십시다. 우리 영어 번역팀에서 번역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한글 글자하고 영어 글자하고 형사는 틀려요. 그죠? 겉모양은 틀려요. 그러나 심사는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겉으로만 다르게 바꾼 것뿐이에요.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글씨체를 궁체로 할 수도 있고 바탕체로 할 수도 있고 고딕체로 할 수도 있고 명조체로 할 수도 있어요. 형사는 다 다르죠. 그러나 심사는 똑같아요. 거꾸로 여기에 제 원고가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원고를 하나 써봤어요. 똑같은 체입니다. 형사는 같아요. 그런데 심사는 어때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암 박지연 선생은 형사를 추구하지 말고 심사를 추구해야 한다. 겉모양만 같은 것을 추구하면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비슷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짠가? 심사가 똑같아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형사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심사를 보느니라.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형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는 다를 수 있지만, 교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를 수 있지만,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세례식과 입교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 여기에 대부분 앉아계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가 뭐겠어요? 그저 목회자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하고 그리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철저하게 세례를 형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우리 직업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아무리 형사는 달라도 우리의 심사는 동일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떤 심사를 지니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후서 10장 1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짝퉁 사도들이 있었어요. 가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줄줄 외우고 설교하고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들의 심사는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왜 부르시는가?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밀물과 썰물처럼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는 가운데 모난 돌멩이들이 반질반질하게 갈아지듯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가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도란 특정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죠. 바로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가 되는 것이요.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될 심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시대의 사도가 된 표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증거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 짝퉁 사도와의 차이점을 밝힌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음. 이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휘포메노인데 어디 어디 아래 누구누구 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기를 부인하는 적극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위로 올라간 것이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위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은 나 자신을 하나님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휘포메노. 이것이 참음이에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은 나를 끌어내리는 것.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죠. 적극적으로 휘포메노, 자기 부인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심으로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던져서 불의와 맞설 수 있어요. 그 자기 부인을 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뜯어내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자기 강화였습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에 명분을 주는 구실 이상은 아니었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17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당신의 형상 이루소서. 여기에서 제일 감동적인, 다 감동적이지만 감동적인 구절이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뭐예요? 고요한 중에 주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욕망을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한다. 무슨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고요한 중에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진흙과 같은 나를 해체시키시고 다시 빚어서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길어야 100년. 말씀드렸죠. 제가 40대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할 땐 말이죠, 인생 70고래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고사를 따서. 왜냐하면 그때는 제게 70이면 되게 나이가 많은 거였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70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이 넘으면서부터는 설교하면서 인생 80년? 그러다가 요새는 인생 100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사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그런데 100년 산들 이거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썩어 문드러질 이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원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거꾸로 다르게 알았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나를 위한 길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된 사도 되는 표적의 두 번째 표,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각각 세 단어가 별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 파워, 그 동일한 파워의 세 측면을 설명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확정하는 파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파워예요. 이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기사, 테라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파워예요. 마지막으로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사람들이 굳이 구별하니까 그렇지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일날 보는 그 모세에게도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표적과 기사 능력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붙어다녀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이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외적 현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요. 잠을 자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구도 고쳤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가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한국에도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짝퉁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는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 바깥에 일어나는 외적 현상만을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교라고 배관시하는 집단 속에도 그런 표적과 기사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사도 바울의 행적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내가 유두고 살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 자체를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에겐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 바울에게 있어서 기적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정말 기적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늙은 빈털털이 노인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추석을 가하자면 바울이 내가 사도된 두 번째 증거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짓 사도, 짝퉁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짝퉁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주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4월 봄이 됐어요. 그죠? 어제부터 꽃샘추위라고 해서 날씨가 조금 떨어졌지 이제 뭐 완전히 봄입니다. 뭐 이 양화진에 지금 파릇파릇 풀들이 돋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겨울이 시작될 때를 생각해 보셔요.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봄이 되면 다 기뻐해요. 이상하죠? 가령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앞으로 살 날이 한 5년밖에 없는 나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작년 11월보다 올해 4월달이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났으면 나는 이제 남은 날이 가령 5년 남았다면 4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쉬워해야 되는데 누구도 봄이 되어서 아쉬워하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도 봄이 되면 좋아해요. 이유가 뭐죠? 봄이 주는 생명의 힘, 생명의 기운 때문이에요. 내가 올 연말에 죽는 한이 있어도 봄이 되면 기쁩니다. 왜? 온 천하에 생명의 힘이 왕성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세례교인, 참된 사도로서 짝퉁의 삶을 살지 않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은 뭔가? 예수님께서 짝퉁의 믿음과 참된 믿음의 길의 분기점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쫓는 삶으로 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뭔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세례교인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진정한 참된 사도의 길을 걸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